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열리는 오늘 합동회의에서는 각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공식 인증합니다. 앞서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538명은 지난달 12월 14일 각각 주도에서 투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은 306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를 획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인증 절차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통과 의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오늘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 준다면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펜스 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펜스 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주례 오찬에서 자신은 의회 임증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하원의원 100여 명과 당원의원 12명이 바이든 당선인 임증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정 주의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면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각각 한 명이 반대를 제기하고 즉석 투표에서 상하원 모두 출석 과반수가 반대해야 합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개막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행로에서 일대 분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 역사적인 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당대회는 이런 대장과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언급해 이번 당대회에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한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란 테헤란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정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현지에 급파돼 양자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권 외교부 차관도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기술적인 이슈를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루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을 유류오염 혐의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이 지난해 6월 시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인사 등 53명을 오늘 무더위로 체포했습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홍콩 정부의 법 집행 임무를 전복하거나 방해, 심하게 파괴하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인사에는 우치와이 전 수석 등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 인사 최소 7명과 공화당의 엘빈 융 주석, 데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미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소환 중인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 씨에 대해서도 국가 전복 혐의와 관련해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자 혐의와 관련된 인사를 체포한 것은 필요하고 필수적인 조치였다면서 홍콩 정부는 절대로 국가 전복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일했던 웬디 셔먼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반핵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질의 목록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가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거둔 일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4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들 장소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약속을 한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란 점을 인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실제 핵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 북한과 가장 높은 고위급에서부터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란 점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북한과 관련해 거둔 성과가 많다며 특히 북한의 무기 실험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이런 대화들을 시작한 이래 적어도 현재까지 우리는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체계를 실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핵 역량을 계속 개발하지 않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런 실험은 낮은 수준에 있는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폼페오 장관은 약 79회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런 점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때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앞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북한 업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은 5일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일하면서 이란과의 핵협정 파결을 주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10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리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이어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미북 공동 코뮤니케를 작성했습니다. 공동 코뮤니케는 미국 간 적대관계 종식 선언과 평화보장체계 수립,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유해 발굴 등 인도적 사업 추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은 달 셔먼 전 차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스티븐 비건 현 부장관처럼 대북 특별대표를 겸임해 북한과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셔먼 전 차관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셔먼 전 차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과 같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the same policy as the Republic of Korea does. Denuclearization is the first priority.
가장 최근인 지난해 8월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면에서 억지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 don't believe that Kim Jong-un is suicidal.
특히 셔먼 전 차관은 북한 문제 대응은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개최하고 친서 교환을 하는 등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양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 북한 문제는 미국이 직면한 도전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으로 북한의 무기 역량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중단됐던 북한과의 외교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임 첫해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등의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을 당시 북한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18년에 접어들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용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자 국무장관에 내정됐던 폼페오 장관이 그해 3월 31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Tremendously successful.
이때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과 한반도의 평화 체계 구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유해 송환 등 총 4개 항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과 북측 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추가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는 성명 내용과 달리 후속 비핵화 협상이 바로 시작되지 않았고 북한 측도 협상 카운터파트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3일 후인 7월 6일 방북했지만 기대됐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마저 실패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후 양측은 두 정상의 친서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차원의 만남을 제외하면 비핵화에 대한 실무급 차원의 회동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으로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정됐던 시간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견을 노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를 조건으로 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시설에 더해 추가 양보를 원했고 또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부분적 완화까지 시사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본격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후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북한 측에 실무 협상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두드러졌던 톱다운, 즉 정상 간 해법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두 정상이 실무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교착 상태에 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2, 3주 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실무회담은 3개월이 지난 10월에 열렸고 이마저도 곧바로 결렬됐습니다.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북한 측 김명길 순회대사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양측은 추가 실무 협상을 하지 못했으며 두 정상 간 친서 외에 이렇다 할 미북 사이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완수하자며 북한 측에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미국은 한국에 왔고 북한은 어떻게 미국 측에 연락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는 미국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했던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달성되지 못한 채 북한 문제는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 반핵 단체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생명권을 침해하며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가난을 겪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의 국제단체들이 4일 공동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 목록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131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위스의 반핵단체 바젤평화사무소, 핵무기 해체를 위한 스위스 변호사협회, 뉴질랜드의 아오테로와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단체인 세계미래협회, 뉴스 퓨전이 공동으로 생명권과 관련한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관행이라는 제목의 질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을 인용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정책을 공표했고 지역적 국제적 갈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운반장치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67주년을 맞아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안보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개발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영양실조와 가난으로부터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700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에 포함되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송수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가난 등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것이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이 2018년 한국과 판문점 선언, 미국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맺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언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책 재원에서 판문점 선언에 규정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이행하고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새해 목표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의 가속화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검증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유전자 증폭 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PCR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이 같은 방침을 주한미군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추가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모든 인원이 이 같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9명이며 대부분 미국 등에서 입국한 장병과 가족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확산 위험이 미군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이동 제약은 당장 올해 3월쯤 실시될 수 있는 미한연합훈련과 이와 연계한 전작권 전환 검증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올 봄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8월과 같이 전시작전권 전환평가를 배제한 조정된 형태의 훈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통적 미한연합훈련은 미 본토에서의 외부 증원부대의 한반도 파견을 동반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입국과 미국으로의 귀국 과정에서 소요되는 4주간의 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정상적 규모의 훈련을 진행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not supposed to be on reserve duty for, you know, four weeks at a time.
특히 본토 증원부대로 사출되는 장병들은 대부분 예비군들로 이들을 4주 이상 소집해서는 안 되지만 2주간의 코로나 격리에 2주간의 훈련, 그리고 귀국 시 2주간 격리 등 6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제약은 당장 전시작전권 전환 2차 검증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조정된 규모의 연합훈련으로는 한국군의 역량 보유 여부를 완벽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완전 운용 능력 평가 FOC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당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은 미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인증 방식이라는 점을 한국 사회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and tha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s that the U.S. side is not making something up to make it harder for South Korea to achieve Opcon transition.
특히 미군 역시 새로운 무기 체계나 역량을 실전 배치하기 전 외부 기관을 통해 엄격한 인증 과정을 거친다며 검증 단계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 달성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언급한 것처럼 검증은 미한 당국이 합의한 조건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 can't just cram for it the night before the exam. And so, you know, it's the same thing with FOC certification.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학생이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에 비유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벼락치기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예행 훈련, 교리 개발, 역량 획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조정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한미군과 일부 한국군 소속 파견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백신을 최소한 연합사 본부 내 한국 장병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엄격한 제안이 한국의 잘못은 아니라며 단지 그에 따른 부차적 결과로 연합훈련 재개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eah, it's not Korea's fault that there are strict restrictions. It's just a byproduct of that is that it makes it more difficult.
또 클린턴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는 전작권 전환 달성의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확산은 조건에 기반한 역량 확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조건 달성을 위한 소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원들 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믹스 신임위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물론 영내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믹스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신임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국과 상의해 영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다자주의를 믿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온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하며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통일된 한반도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 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교훈은 무엇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먼저 외교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영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잘 닦아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거의 2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에 들어가 과거 반복됐던 북한의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영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중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같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국무부, 미국의 외교관, 동맹국들과 이 대화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색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새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등 영내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등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공동으로 협력해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충분한 재원을 현장에 갖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한 양국 간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움직임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I'm a strong supporter of freedom of speech.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할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여서 대북 전단 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겁니다. 저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입니까? 아니면 공개 청문회 형식입니까?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제재의 회의 대부분이 화상으로 대체된 가운데 유엔 회원국 관련 단체 등과의 교신 횟수도 줄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30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 공개된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전년도인 2019년에는 총 38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와 각 유엔 회원국들 관련 기관 사이 교신 횟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 당시엔 제재위가 대북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90개 유엔 회원국 관련자 등과 총 303회에 걸쳐 교신을 한 반면 2020년에는 72개 유엔 회원국 관련 기관 등과 모두 251차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위는 또 지난해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 이행 보고서 현황을 공개하며 모두 551개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270호와 2321호 이행보고서가 각각 115개와 107개로 100개를 넘겼고 결의 2371호는 90개, 2375호 95개, 그리고 2397호 81개입니다. 특히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한 2397호 8항에 대해서는 모두 63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대북제재위가 주최한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며 총 8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2020년 12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오른 인물은 80명, 기간은 75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이자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어제 5일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사나흘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 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대미 대남 노선 등이 어떻게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기존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이 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새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를 한 계단 축효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언급했고 금속과 화학, 전력, 석탄 등 인민경제 기간 공업 부문의 발전 과업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8월에 8차 당대회를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때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고, 그래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앞으로 나온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가 시작됐음을 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된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관계 진전을 위한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 당대회에서 대미, 대남 노선과 정책이 제시될 것임을 암시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출범 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 노선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에 파격적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점쳤습니다.
최근에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환경 돌파를 위해서는 대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할 이유가 없고요. 미국은 자극도 안 하고 파격적인 제안도 없겠지만 대남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파격적인 제안까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때 양복을 입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인민복 차림으로 현존하는 난관들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수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복장이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경제정책이 내부 개혁이나 대외 개방보다는 주민 노력 동원을 통한 자력 갱생이라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포착이 된 평양 김일성 광장의 카드 섹션이죠. 그 글귀를 보면 결사옹이라는 글씨가 식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인민복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개방보다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파격적인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면 돌파된 시즌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이끄는 집행부는 7차 당대회와 비교해 39명의 총원은 그대로지만 75%인 29명이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모두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핵심 인사 10명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이른바 백두열통의 권력 공고화 차원의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 이제 당대회를 치르면서 본인이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원수 친구가 들어갈 것 같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당 제1부부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원으로 승격을 해서 역할에 걸맞는 어떤 지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영도체제인 북한에서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국가노선과 전략, 정책 수립 등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이 당대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당대회가 사나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선 당 중앙위 사업총화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명 등 7,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한 칸씩 끼어앉는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회 규모는 7차 때보다도 오히려 커졌다며 신종 코로나 방역 성공과 난관 정면 돌파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가 오늘 6일 진행됩니다. 대통령 당선을 최종 확정하는 선거인단 투표에 미 의회 인증입니다.
기존에는 형식에 불과했던 이 마지막 관문에 올해는 유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마지막 절차가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수정 헌법 제12조에 따라 이날 이 시각 하원 본회의장에서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합니다. 부통령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상원 다수당 내 가장 연장자인 상원의장 대행이 합동회의를 주재하는데 올해의 경우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됩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부통령이 투표 인증서를 개봉하면 개표가 실시되고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14일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선거구에서 각 주별로 확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 270명을 넘긴 306명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뽑았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단은 232명입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 두 후보가 각각 확보한 선거인단 수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은 사실상 확실시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통상 이 절차는 2시간가량이면 끝나는 이례적인 요식행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여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을 시작으로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이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 주에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각각 1명 이상이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을 거쳐 이의가 제기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해서 제외할지 여부를 전체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부통령의 역할은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를 감독하는 요식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부통령은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용지를 집계 전 알파벳 순서대로 크게 읽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통령은 특정 주의 선거인단을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개표에 포함하지 않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 유세에서 펜스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hope Mike Pence comes through for us. I have to...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어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거나 부통령이 일부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거부해도 당선인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한 배경에는 국정 와해와 불안정을 막고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선거 관련 법들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법들은 과거 1800년대 두 건의 대통령 선거가 계기가 됐습니다.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후보가 부통령이 됐던 당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당이 다른 존 애덤스 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제퍼슨 대통령 재선 후 1804년 러닝메이트 제도와 각 주에서 인증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관한 의회의 역할을 상세하게 담은 수정헌법 12조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어 1876년 대선부터는 여러 주에서 각 정당이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선거인단을 의회에 보내 혼란을 초래하자 주정부가 인증한 선거인단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선거인 개수법이 1887년 제정됐습니다. 상하원이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하게 한 것도 수정헌법 12조와 선거인 개수법에 따른 겁니다. 상하원은 합동회의 며칠 전 규정을 채택하며 올해를 비롯해 지난 수십 년간 의회가 아닌 각주가 선거인단을 채택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의회는 주정부의 이런 권한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과거 미국의 핵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들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가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로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관여하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컨트이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은 이란이 한국 유조선 억류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미국의 상대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선박 억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리맨 전 차관 대응은 이란의 이번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것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기에 한국 유조선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놓고 두 나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란이 지난해에도 영국 선박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는 북한이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협박과 인지를 이용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은 이란이 미국의 2015년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한국 선박 억류뿐 아니라 농도 20% 우라늄의 생산을 재개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진퇴양난의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란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JCPOA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부는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임박한 것 외에도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기습 공격에 사망한 지 1년이 된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아이논 투포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반대가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To Biden returning to the Iran.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란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영내 활동을 지적하며 이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것이란 겁니다. 아이논 특보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같이 핵 합의에 돌아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이번 사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하지만 이번 일은 이란이 다시 핵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란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할 이유를 바이든 당선인에게 안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에 따른 새로운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봉쇄령을 내리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 전역을 봉쇄했고 독일은 이달까지 봉쇄령을 연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이 결국 3차 봉쇄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를 봉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clear that we need to do more together to bring this new variant under control.
영국의 이번 봉쇄령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 필수 구매 활동과 병원 진료,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출근 등을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됩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할 뿐 실내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회활동에도 인원 제한을 뒀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에는 6명, 장례식에는 30명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4만 1,000명에 이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8,44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약 185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고 유럽도 18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두 지역에서의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국처럼 전국 봉쇄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5일 현재까지 취해온 봉쇄보다 더 강한 정책을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감염을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사적 모임에서 가구 외 한 명의 인원만 허용되며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반경 15km 이상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운영 중단도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5일 이스라엘에서 오는 7일 자정부터 봉쇄 정책이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정책을 결정한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즉시 전면적인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며 매시간 지체할수록 질병은 더 빨리 전파되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임 제한은 실내는 10명에서 5명, 실외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며 생필품 판매를 제외한 상점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국내 봉쇄뿐 아니라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U 국가들과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일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여권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를 파악해 전 세계적 이동성 지수, 즉 여권 지수를 발표하는 캐나다 업체 아톤 캐피털의 란트 보고시안 공동대표는 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의 이동성을 황폐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톤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의 이동성 점수를 합산한 세계 개방 점수는 2019년 말 21,360점에서 1월 5일 현재 15,000점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제기구가 이달 안에 관련 사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02년부터 유니세프 등을 통해 대북 지원을 벌여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가비는 4일 개별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백신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 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요청했는지 묻는 BOA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달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력체 코백스가 올 1분기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해 상반기에는 모든 요청국들에게 백신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백신을 공급해 올 연말까지 해당국 전체 인구의 최대 2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도 백신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은 규제 승인과 각국의 준비 상황 같은 여러 요인들에 좌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는 개발 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도 코백스 프로그램 대상 국가에 포함됩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가비에 코로나 백신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 여러 유럽국 대사관에 연락해 신종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4일 VOA에 해당 사안을 가비에 문의해 확인하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가비는 73개 세계 최빈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 지원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6억 명이 넘는 어린이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는 공여국의 지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폐렴과 소아마비, 황열병, 전염병 등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비는 지난 2002년부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저소득 국가에 대한 고소득 국가의 백신 지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hallenge now is to ensure that vaccines are treated as a global public good. They must be accessible.
구테스 사무총장은 당면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전 세계적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838년 1월 6일 모스 부호가 처음으로 시연됩니다. 모스 부호의 모스는 부호를 처음 만든 세뮤얼 모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화가이자 발명가 모스는 유럽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편에서 모스 부호에 대한 영감을 처음으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점, 선, 그리고 공간, 이 세 가지의 단순 명료한 조합이 전신을 통해 문자나 기호를 표기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스는 귀국 뒤에도 연구를 이어가 통신을 위한 영문 부호와 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 즉 전신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스는 미국 연방의회 앞에서 가진 시연에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첫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어떤 통신수단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던 모스 부호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빠른 보도가 생명인 신문사부터 미국 남북전쟁 중에 최전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스 부호는 급물살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스 부호의 장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전신기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불빛이나 소리만으로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모스 부호는 군 병력, 항만이나 선박 사이의 연락수단으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SOS가 긴급 구조 신호가 된 데도 그 간단함이 바탕입니다. 짧은 점 3번, 긴 선 3번, 그리고 짧은 점 3번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SOS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1912년 1월 6일 미국 남서부에 있는 뉴멕시코가 미국의 47번째 주가 됩니다. 뉴멕시코는 원래 인디언의 거주지였으나 16세기 후반 스페인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이 시기 스페인 탐험가들은 멕시코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도 보물을 찾고 싶다는 욕심에 이곳을 새로운 멕시코라는 의미의 뉴멕시코라고 부릅니다. 뉴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멕시코 땅이 되지만 184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912년 1월 6일 미국 의회가 뉴멕시코를 연방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의 47번째 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뉴멕시코에는 스페인 문화와 멕시코 문화 그리고 고대 인디언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크며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주도는 예술의 도시인 산타페입니다. 그리고 뉴멕시코가 미국의 47번째 주가 된 한 달 후 1912년 2월 아리조나가 미국의 48번째 주가 됩니다.